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사는 마태복음의 기사와는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체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금방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누가복음의 기사는 마리아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중심이 되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를 만났는지, 어떻게 마리아의 친족인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았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와 사가랴가 그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 오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기자들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 누가는 마리아에게서 직접 듣거나 마리아와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가 듣고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에 그 정황을 보면은 매우 상세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할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그 뱃속에 가지고 있는 채로 힘겨운 여행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아야 했는가? 집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먼 여행을 해야 했고, 그리고 여행 중에 여관에 갔지만 왜 방을 얻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구유에 뉘어야 했는가 하는 정황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마리아의 생생한 기억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제법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와 같은 관점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대개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탄생이나 자기들이 그 종교의 지도자가 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지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히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왕이 되거나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탄생신화나 아니면은 천사를 만났다거나 하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지어내서 그렇게 추앙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때의 사건들이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탄생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알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궁전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들이 듣고 소동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는 베들레헴 지경에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던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왕들의 아들, 왕자들의 탄생에 비해서는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가리워진 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고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놀랍게도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계시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면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양치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단지 가난한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냥 하나님이 부주의해서 그렇게 했다거나 귀찮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실 때에 이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자들 그들에게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아들의 탄생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지도록 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탄생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 태어나셔야 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일을 실제로 시행하시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시행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극소수의 증인들에게 그것도 매우 어두운 밤에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일을 실행하셨는가? 여러분 칼빈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심의 일부였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분간 그분의 영광은 은폐되어야 했었다. 바울이 경고하듯이 이것은 복음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멸시를 받을 만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지혜에 고상합니다. 세상의 광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려는 뜻에서 그렇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고귀한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두사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시험하려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설명에 대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영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왜 이렇게 초라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참으로 은밀하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계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욕망과 허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궁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어두운 베들레헴의 가난한 목자들의 곁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주님은 결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가득한 심령 가운데서는 발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가난하며 슬픔을 아는 겸손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구원을 소망하는 영혼 안에서 우리 주님은 발견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심령,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성탄의 밤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들떠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자기의 행복의 장식품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며 자신의 영혼의 그 불행한 처지를 깊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맞아들일 수 있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상의 화려한 허영을 눈에서 걷어버리시고 진정한 영광인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가난한 마구간에 오시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분을 계시하여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만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좀처럼 발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곁에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이 베들레헴의 여관에, 마구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그는 따뜻한 침대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말의 먹이통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끊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겸손히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 아닌 언제나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천사들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유에 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목자들의 보기에도 너무나 볼품없고 그리고 허름한 이 여관의 방이 아닌 마구간에 누워 계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갓 아기를 낳은 가련한 여인이 거기에 옆에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봐도 참 이런 탄생을 축복하거나 이런 탄생을 보고 좋아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은 이 목자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가서 맞이한다면 참 이 세상에 가련한 탄생이구나. 이 여자는 정말 불쌍하구나.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에 눕지도 못하고 말구유의 찬 바람 속에서 이 아기를 이렇게 누이고 있어야 하니 이 여자는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통하여서 천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급히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을 때에 성령께서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구유에 누여있는 이 아기가 불쌍하거나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아기가 천사들이 말하여 준 것처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바라보았고 믿었고 그분을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표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누가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침 뱉고 조롱하고 내가 내려오라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모욕적인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참으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고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의 원인인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교만과 세상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어두운 밤에 가난한 목자처럼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소망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표적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이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표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생각할 것은 목자들의 행동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고 말할 때에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전하여 준 소식을 들은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듣는 자들에게 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목자들이 들은 그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이 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놀랐지만 그때 한 사람, 이 마리아의 반응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비록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아기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소식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랍게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천사 가브리엘도 생각했을 것이고 사가랴의 그에게 나타난 천사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보인 반응도 그녀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녀가 이 아이 예수님을 낳고 키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리아의 태도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하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철저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도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셔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당황할 때에 그녀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정을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하라고 종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녀는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그 말들을 다 그녀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목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주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불신앙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이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이들처럼 빨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비록 허황된 망상 가운데 있지만 죄악 가운데서 회개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올바른 행동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다 마음에 두고 끝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한 천사들의 이 찬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과 그들의 이 계시를 들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 초라한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인간적인 경외와 존경심을 가지고 경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기꺼이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그가 찬성하셨고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의 나타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매우 더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 뜻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의 모습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라야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더니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이렇게 하더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좋아하고 네 하고 아멘 하는데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모자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낮아지심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그것이 비록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여서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종은 참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자신들의 왕의 지위와 종교적인 특권을 손상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 낮고 천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연말에 우리의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문화 행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화려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평화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참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의 나심의 실체를 우리는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베들레헴의 작은 여호와의 마구간에 나게 하신 것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인간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셨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알려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세자들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자들처럼 성탄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마구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쌓여있고 무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그 안식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사탄이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너를 구속하였노라고, 내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